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게 될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기로 들어가는 주 약 59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로마 캐톨릭의 사상을 대변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가모를 떠나서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와 그곳에 남아있던 세 교회, 이 세 교회 모두가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윌리엄 람세이는 이곳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했습니다. 두아디라는 헬무스와 코카이코스 계곡을 연결하면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골짜기의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를 따라 작은 강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두아디라 오른쪽 가까운 곳에 있는 카이코스 계곡으로부터 해발 조금 높은 고지에 의해 북쪽 단이 분리되는 헬무스의 중요한 지류 가운데 하나인 리쿠스와 합류합니다. 헬무스와 카이코스 두 강 사이의 골짜기는 아나톨리아 평원에서 에게해에 이르는 동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따라 나는 도로 주변의 자연 광경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대 소아시아의 중요한 관통도로인 이곳에 철도가 나 있습니다라고 윌리엄 람세스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처럼 긴 골짜기 내지는 대통 행로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방어를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들은 대개가 높은 지대나 구릉지에 위치를 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은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었고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평지보다 약간 높은 계곡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로마 정부가 그곳을 지키기 위해 엘리트 군대를 배치함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자랑하게 되었던 거죠. 두아디라는 처음 리시마쿠스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헬무스 골짜기에 시말리아에 이르기까지, 헬무스 골짜기에서 시말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장한 셀레우시스 왕조의 창건자인 셀레우코스 1세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적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지역의 성읍 가운데 두아디라처럼 철저하게 파괴되고 재건되는 도시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두아디라는 나름대로 아주 그 황폐한 유적지, 또 황폐한 그러한 내용들을 두아디라 지역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한때 로마의 황제 베스피안의 후원 아래 아주 번영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두아디라는 많은 고대의 어떤 조합의 본부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예가 본부라든가 피역업자 본부라든가 방직업자, 의류업자, 그리고 염색가공업자들의 조합이 모두 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그 당시 염색산업의 중심지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노동조합의 기원이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에 의해 최초의 유럽인 개종자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역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그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자색 옷감 장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색 옷감이란 터키 레드로 염색한 면직물을 말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빨간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물감은 두아디라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태양신인 아폴로를 트림노스로 숭배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찾아내는 불꽃과 같고 그분의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세 암흑기 동안에 로마 교회가 어떤 뭐 책망만 받아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대해서 로마 교회 역사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암흑에 있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섯 가지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때는 자신의 개인적인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인 진정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참다운 신자임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보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 가지 칭찬이 19절에 나오죠. 첫 번째가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는 진정한 신자임을 나타내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 중에는 흠없는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고귀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외식주의에 물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클라비르 버나드, 또 그 다음에 비터 왈도, 뭐 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 존 후스, 사보나 롤라, 그리고 안셀무스와 같은 너무도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믿음이 사업, 즉 행위와 사랑 다음에 언급되고 있지만 믿음은 행동과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섬김입니다. 이것은 봉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인내, 이것은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갈수록 퇴보한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덕목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신 것을 보면 이 여섯 가지 덕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이 20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9절에서 6가지 칭찬이 있은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 20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가져다 준 여인이었지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아합의 왕비로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의 버금가는 거짓 교사 겸 아마 선지자 행세를 하는 아마 유명한 여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로 대표되는 흑암기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와 즉 기독교 사역과 예배의 어떤 이방 그런 종교들의 모습들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그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혼합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레고리 1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590년이죠. 590년 이 그레고리 1세와 힐덴 브란트라 명칭으로 이 그레고리 1세가 알려지고 있는데 힐덴 브란트로 더 잘 알려진 그레고리 7세죠. 그레고리 7세는 1073년에서 1085년 이때 교황으로 있던 사람인데 세상적인 권력의 이 교황이 자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과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 대한 예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캐톨릭적 미사가 교회 예배 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옥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게 되고 죽은 자들에 대한 미사가 그때부터 또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자기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옳지 못한 그릇된 신앙을 가르치고 그릇된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20절에 보면 꾀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빈센트는 이것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인 두아디라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제17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배도한 교회의 예고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1절로 가보실까요? 또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이것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함에도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로만 캐토릭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로마는 자기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주장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실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봐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큰 환란, 이것은 로마가 공산주의의 압제하에 견디고 있는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은 배도한 교회가 나타나는 대환란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로 가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3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자녀 그랬잖아요. 이 자녀는 잘못된 교훈 가운데 자라난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는데 빈센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을 사망으로 죽게 하리니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매교 목사님은 이 빈센트의 주장이 옳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23절에 계속 보면 모든 교회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고 보고요. 사람의 뜻, 문자 그대로 사람의 기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심리,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목적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살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가보실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회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적의 공격으로 인한 성읍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두아디라 교회의 실제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이것은 아마 뱀을 숭배한 영지주의 일파인 어피트 교도들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매기 목사님은 그 사실을 또 그대로 주장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이단은 자기들만의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들을 하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집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보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5절로 가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의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를 굳게 잡는 겁니까?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2장 26절로 가보실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과 이세벨의 사역은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니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6장 2절 말씀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2장 27절로 가볼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말한다라고 봅니다.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22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휴거시에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은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의 표현이시죠. 그렇죠?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은 듣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세상에 속한 교회가 계속되는데 사대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